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 서부 샌디에고의 미라마 해병대 기지를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꽤 잘하고 있다며 매우 긍정적인 뭔가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린 무엇이든 준비해야 한다며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에서 뭔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주군 창설을 제안하며 미군의 노고도 격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새 장관의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한국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부패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뇌물수수와 횡령 등 20여 개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 $1,000,000 이상과 삼성전자의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보고 이 자동차 부품 회사인 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관련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퇴임 후 5년여 만에 검찰에 출두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번 일이 전직 대통령이 소환되는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조사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환에 대해 한국 정치권은 반응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를 지지했습니다. 지난달 미 남부 플로리다주 교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강력한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학교 내 시위 집회가 오늘 미 전역에서 열립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7분 동안 한 달 전 플로리다주 더글라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17명을 추모하는 행사를 엽니다. 이번 집회는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진행되지만 많은 학생들이 동참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봤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시위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열린다며 3천여 개 학교가 수업을 중단하고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위를 통해 미국 의회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폭력을 끝내는 실질적인 조처를 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는 지난달 14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학생 14명 등 모두 17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24일엔 워싱턴에서 학교 안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립니다. 뷰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또다시 러시아 출신 망명객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경찰은 러시아 출신 니콜라이 그루시코프가 런던 남부 뉴몰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루시코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다 지난 2013년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러시아 신흥재벌 보리스 베레조프스키의 사업 동료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신흥재벌 척결 작업을 피해 영국으로 망명한 그루시코프는 당시 동료인 베레조프스키가 숨지자 타살로 확신한다며 푸틴 정부를 비난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국에서 전직 러시아 스파이와 그의 딸에 대한 독살 기도 사건으로 영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번 사건에 러시아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러시아 정부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근거 없는 정치 캠페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오늘 메이 총리가 러시아에 대한 대응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동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인근 선거구에서 어제 실시된 연방 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당국은 공화당 후보와의 표차이가 적어 최종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베트남에 가면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자취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노이에 있는 한 식당인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2년 전 베트남을 공식 방문했을 때 들렀던 이 식당은 지금 관광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시 미국의 유명 요리사와 함께 분짜 흐엉리엔이란 식당에서 등받이가 없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분짜라는 베트남 전통 음식과 현지 맥주 한 병을 마셨는데요. 두 사람의 식사비는 6달러에 불과했고 이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서민적인 행보에 베트남 사람들은 열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분짜 오바마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 식당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식사했던 식탁과 식기 세트를 유리 상자에 넣어서 전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은 손님들의 제안으로 전시를 하게 됐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방문은 영원히 간직할 추억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1도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0cm,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밖바다는 1에서 4m로 일겠고 서해북 밖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9도에서 11도, 신의주는 5도에서 9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9도에서 12도, 함흥은 7도에서 16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지요. 닐 세다카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나에게서 떠나지 마세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You Mean Everything to Me. 들어보시죠.
You are the answer to my lonely prayer. You are an angel from above. So lonely till you came to me with the wonder of your love. I don't know how I ever lived before. You are my life, my destiny. Oh, my darling, I love you. You mean everything to me. If you should ever, ever go away, there would be lonely tears to cr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중국의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주석으로 왕량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만장일치로 오늘 선출됐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세상을 떠나서 각국 지도자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고요. 이어서 사회주의 이론가 칼 마크스의 동상을 둘러싸고 독일에서 진행 중인 논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의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새 주석을 뽑았군요.
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왕량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13기 주석으로 선출했습니다. 투표에 참가한 정협위원 2,144명 모두가 이 왕신임 주석을 지지하는 만장일치로 뽑혔는데요. 이 밖에 렁추닝, 둥젠화 전 홍콩 행정장관과 류치바오 전 중앙서기처 서기, 파바라 거래량제 전 정협 부주석 등을 비롯한 24명이 부주석으로 함께 선출됐습니다.
네, 이 새로 정협 주석을 맡은 왕량 어떤 인물입니까?
예, 주룽지 총리 시절에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부주임을 지냈고요. 원자바오 총리 때 국무원 부비서장을 지냈습니다. 충칭시와 광둥성 서기를 거친 뒤에 국무원 부총리까지 되면서 이 시진핑 정부에 떠오르는 실세로 주목받아왔습니다. 시진핑 주석 집권 후에 첫 해외 순방을 수행했고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항상 시주석 옆자리에 머물면서 이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 집권 2기를 열었던 지난해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대표대회에서 상무위원에 오른 뒤에 이 정협 주석을 맡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중국 정치권 내외에서 계속 돌았습니다.
예, 이 왕량이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요?
예, 이 왕신임 정협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지난해 7월 개최된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에서 중국 대표 단장을 맡았습니다.
예.
워싱턴에 와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또 제닛 옐런 당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두루 만나서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을 논의했고요. 이후 11월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 방문을 준비하고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어떤 조직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국정 최고 자문기구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모든 권력기관과 사법기구들을 지배하는 나라인데요. 헌법 제1조에 중국 공산당의 지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라고 규정한 데 따른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인 국무원,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그리고 사법부인 인민법원이 모두 이 당의 영도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이 정책을 결정할 때 의견을 수렴하는 곳이 바로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풀어서 말하면 인민이 정치를 협상하는 회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누가 들어가서 협상을 하는 겁니까?
예, 공산당을 제외한 8개 중국에 있는 정당과 각 사회단체, 또 소수민족 대표 등이 이 정협에 참가합니다.
예. 자, 그럼 이 8개 정당은 공산당과는 경쟁하는 야당들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독립 정당들로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상 공산당의 협조 기관들입니다.
예.
또 정당이라고는 하지만 직능 단체, 또 지역 단체의 성격이 짙은데요. 이 각각의 구성원과 활동 목적들을 살펴보면 확연하게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떤 구성원들로 죄송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진 정당들인지 한번 알아보죠.
예, 가장 활동이 활발한 중국 민주건국회는 주로 경제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국 농공민주당은 의학, 과학기술, 위생 분야 인사들의 모임입니다. 또 중국민주촉진회는 교육, 문화, 과학, 출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만들었고요. 또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온 화교들이 결성한 중국치공당, 또 대륙에 사는 타이완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타이완 민주자치동맹, 또 과거 중국 공산화 이전 장제스 주석에 반대해서 투쟁을 벌였던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또 과학의료계의 구삼학사, 또 지식인층의 중국 민주동맹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공산당을 제외한 8개 정당을 통틀어서 민주당파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새 주석을 선출한 올해 정협, 내일 막을 내린다고요?
네. 지난주 토요일 개막한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는 내일 일정을 끝으로 폐막합니다. 올해 정협에서는 특히 셋째 자녀 허용 정책을 제안했고요. 또 양회 일정으로 함께 진행 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가주석과 부주석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의결했고요. 정부조직 개편도 확정했습니다. 이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금융 관련 부처들을 통폐합하는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1대1로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국제발전협력서를 신설하고 또 가족계획위원회를 폐지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스티븐 호킹이 세상을 떠났군요.
네, 우주 생성과 시간 흐름의 원리를 알아내는 연구에 커다란 업적을 남긴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76살을 일기로 오늘 케임브리지 자택에서 타계했습니다. 유족들은 성명을 통해서 임종 사실을 전하고 위대한 과학자이자 비범한 인물이었던 그의 업적과 유산이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각국 주요 언론이 이 타계 소식을 속보 전하고 있고요. 과학과 교육계는 물론이고 문화예술계 유명 인사들과 각국의 지도급 인사들도 잇따라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이 세계 지도자들의 애도 어떤 내용인가요?
예, 사만타 파워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호킹 박사가 탁월한 과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호킹 박사의 많은 업적 가운데에서 핵심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집이 아니라면 이 우주는 그다지 대단한 곳이 아닐 것이라는 발언을 소개했는데요.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그는 갔지만 인류의 물음은 계속될 것이다. 그의 죽음을 세계인과 함께 애도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고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그의 집념과 끈기는 전 세계인에게 영감을 줬다면서 호킹 박사는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의 선구자였다는 것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네, 좀 그야말로 세계 지도자들의 애도와 찬사가 이어졌는데 호킹 박사가 어떤 업적을 남긴 겁니까?
예, 크게 몇 가지를 꼽아보면요. 이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특이점, 즉 빅뱅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까지 미지의 대상이었던 블랙홀을 이론적으로 입증하는 데 크게 기여했는데요.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블랙홀이 빛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빨아들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입자를 방출해서 질량과 에너지를 잃어버려서 결국 증발해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논문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우주론과 양자 중력 연구에서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계보를 잇는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오늘 성명을 통해서 그의 연구는 가능성의 우주를 우리에게 열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예, 호킹 박사가 교육에도 힘을 썼다고 하죠.
네, 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과학 이론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대중활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지난 1988년 출간한 시간의 역사, The Brief History of Time이라는 책은 40개 언어로 번역돼서 천만 부 넘게 팔렸고요. 지금도 자연과학 분야 필독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이 호킹 박사의 이 같은 활동을 통해서 블랙홀, 빅뱅, 끈 이론 같은 이 어려운 물리학 용어가 대중화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호킹 박사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호킹 박사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지난 1962년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이듬해 케임브리지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근 위축성 측삭 경화증, 이 다른 말로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는데요.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병이라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 때문에 걸을 수 없게 된 호킹 박사는 휠체어를 타고 또 성대근육 마비로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휠체어에 부착한 고성능 음성 합성기로 주변과 대화했습니다. 이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은 뒤 무려 55년을 더 살면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예. 개인적인 역경을 딛고 큰 업적이 남긴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호킹 박사의 일생은 지난 2014년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 영화는 1억 2,400만 달러 흥행 수익을 기록하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핵무기 감축 운동에 동참하고 팔레스타인 정책에 항의해서 이스라엘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정치 사회 문제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꾸준한 강연을 통해서 자신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북돋는 일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독일에서 공산주의 사상가 카를 마르크스의 동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오는 5월 5일이 칼 마크스 출생 20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이에 맞춰서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마크스의 고향인 독일의 작은 도시 트리어시에 대형 이 마크스 동상 청동상을 선물했습니다. 이 높이 5.5m에 달하는 대형 동상인데요. 이 중국의 선물 제의를 받아들이기까지도 이 적잖은 진통이 있었는데 이 선물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동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떤 논란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이 칼 마크스는 잘 알려진 대로 이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해서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상가인데요. 하지만 독일의 경우 이 동독과 서독이 분단되는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이 마크스가 비록 독일이 배출한 인물이긴 하지만 이 마크스에 대해서 껄끄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특히 마크스의 이론을 토대로 삼은 나라들이 대부분 독재 국가로 변질됐다는 점. 그리고 또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특정 개인을 영웅시하는 동상을 별로 세우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이 동상 건립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은 왜 독일의 마르크스 동상 선물을 제안한 걸까요?
잘 아시다시피 이 사회주의 공산국가 중국에서 이 마크스와 레닌 사상은 중국 헌법 서문에도 명시되어 있을 만큼 이 중국 사회의 근간이 되는 사상입니다. 중국은 올해가 마크스 출생 200주년이 되는 해인 것을 기념해서 지난해 이 실물을 본뜬 전신상을 마크스의 고향에 선물하겠다고 제안했던 건데요. 이 문제의 마크스 동상은 중국의 유명한 건축가인 우웨이산 씨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중국의 제안을 둘러싸고 독일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벌어졌다죠.
그렇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 좌파 성향의 기독사회당과 기독민주당은 이 마크스가 독일이 배출한 역사적 인물이라면서 중국의 선물을 수용할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보수 성향의 자유민주당과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한당 등이 반대하면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선물을 받기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고요. 또 관광객들이 몰려서 현지 주민이 불편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트리어 시의회는 투표에 붙여서 찬성 42표, 반대 11표로 이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자 이런 우여곡절 끝에 마르크스 동상이 독일에 도착한 건데 이 동상 제막은 아직 안 된 겁니까?
네, 제막식은 마크스 출생일인 5월 5일에 맞춰서 열릴 예정이고요. 동상이 서게 될 장소는 마크스의 생가가 바라보이는 트리어 시내 광장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독일의 사상가 칼 마크스는 1818년 트리어에서 태어나서 독일 혁명이 실패한 후에 추방됐습니다. 이후에 영국 런던에서 살다가 1883년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정책에 대한 이견 때문에 틸러슨 장관을 경질했다고 말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18선거구 특별선거 결과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앞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부재자 투표 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했군요.
그렇습니다. 13일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적으로 경질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국장 후임에는 지나 헤스펠 현 CIA 부국장이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틸러슨 장관을 경질한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각종 외교 현안에 대한 이견 때문입니다. We got along actually quite well. But we disagreed on things. When you look at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캘리포니아로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틸러슨 장관과 대체로 잘 지냈지만 외교 현안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틸러슨 장관을 경질했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도 경질이 발표된 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I close by thanking all for the privilege of serving beside you for the last 14 months. 틸러슨 장관은 국민들과 자신을 보좌해준 국무부 직원들에게 감사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예, 이 언론 보도를 보면 틸러슨 장관이 자신의 경질 사실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고 하죠?
지금 엇갈리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틸러슨 장관이 자신의 경질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보고 알았다는 보도가 있고요. 또 존 켈리 비서실장이 며칠 전에 경질 사실을 통보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 이 틸러슨 장관 경질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를 지지한다는 반응, 놀랐다는 반응, 그리고 비판하는 반응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이 틸러슨 장관과 대통령이 이 정책 현안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북한 핵 문제나 이란 핵 협상 그리고 파리 기후변화 협정 등 주요 대외 정책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에서는 이런 보도를 부인해왔는데요. 항상 말하기로 엇박자는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장관을 신뢰한다는 해명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 틸러슨 장관을 이을 폼페오 지명자 어떤 인물이죠?
네,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하버드대학 법률전문대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가 지난 2010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고 그동안 하원 정보위원회에 몸담았었는데요. 공화당 안에서도 강경파에 속하는 티파티 출신입니다.
예.
일부에서는 폼페오 지명자가 국무장관이 되면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강경 기조가 강화될 거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CIA 수장으로 지명된 헤스펠 부국장은 어떤 사람이죠?
네,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CIA 국장이 지명됐는데요. 지난 1985년 CIA에 들어온 이후에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태국에서 비밀 감옥을 운영하면서 테러 용의자들을 물고문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폼페오 지명자와 헤스펠 지명자 연방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죠.
그렇습니다. 언론 분석으로는 폼페오 지명자는 무난하게 인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헤스펠 지명자는 아까 말씀드린 비밀 감옥 전력 때문에 인준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헤스펠 지명자가 관련 논란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13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이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선거가 실시됐군요.
그렇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18선거구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예, 이 여론조사 결과는 백중세로 나왔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매우 근소한 차이로 검사 출신인 코너램 민주당 후보가 릭사콘 공화당 후보를 누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표 차이가 불과 몇백 표에 불과한데요. 여기에다가 개표하지 않은 부재자 투표 수가 몇천 표가 더 있어서 램 후보가 이겼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정확한 개표 결과는 14일 늦게나 돼야 나올 것 같은데요. 하지만 램 후보 측은 이날 새벽에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네, 중간선거가 오는 11월인데 18선거구에서는 벌써 선거가 진행된 거군요.
네, 이 지역구가 원래 톰 머피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였는데요. 머피 의원이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면서 전격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해서 이번에 특별선거가 치러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선거가 전국적으로 이목을 끌었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가늠해볼 기회로 여겨진 덕에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이 선거구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압승한 곳인데요. 민주당이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가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예,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유리한 징조가 보인다 이런 분석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버지니아주 그리고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고요. 이 엘라베마주 연방 상원의원 특별선거에서도 더그 존스 민주당 후보가 이겨서 민주당 측이 한껏 고무된 상태입니다.
네, 특히 엘라베마주 선거가 화제였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손쉽게 이길 줄 알았던 이 공화당 로이 무어 후보가 성추문이 불거지면서 결국 패배했는데요. 엘라베마주가 공화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터라 이 공화당 측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공화당은 이번 펜실베니아 보궐선거를 뭐 전폭적으로 지원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주말에 직접 18선거구 지역구를 방문해서 사콘 후보 지원 유세를 펼쳤고요. 또 외부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 $1,000,000 이상이 지원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개표 결과로는 이런 노력이 무위에 돌아갈 상황이 됐습니다.
네, 만일 승리가 확정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또 하나의 반가운 상황이 되겠네요.
그럴 겁니다. 민주당이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의회 다수당 자리를 되찾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죠. 특히 하원에서 공화당 다수당 지위가 위험하다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펜실베이니아주 같은 곳에서 연방 하원 의석을 많이 탈환해야 자신들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이곳 18 선거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올해 중간 선거에 다시 나와야 하는 겁니까?
이게 좀 복잡해졌는데요. 18 선거구가 펜실베이니아주의 이 선거구 조정으로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다른 지역구로 분할 흡수됩니다.
예.
그러니까 당선자는 11월 중간 선거에서는 새로 구획되는 다른 지역구에 다시 출마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뒤 처음으로 이날 캘리포니아주를 찾았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네, 샌디에이고시 근처에 새로 세운 국경 장벽을 살펴봤고요. 이어 인근 해병 항공기지로 이동해서 연설하고 저녁에는 LACS 열린 기금 모금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멕시코 접경 지역이 세운 장벽이 견본인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모두 8개 견본을 세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이 견본 장벽들을 살펴봤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 국경 장벽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The border wall is truly our first line of defense and it's probably if you think about it.
네, 국경 장벽이 국토방위의 최일선이라면서 장벽이 높고 클수록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시찰 현장 주변에서는 대통령 방문을 환영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국경 장벽 시찰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배석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는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경 장벽을 시찰하는 현장에서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The governor of California, nice guy. I think he's a nice guy. I knew him a long time ago.
브라운 주지사가 좋은 사람이긴 한데 일하는 것은 형편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가 피난처 도시를 만들어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참고로 피난처 도시라고 하면 연방당국이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하는 데 협조하지 않는 지역을 뜻합니다.
네, 사실 이 불법 이민자 대책을 두고 이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좀 불편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 피난처 도시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연방 법무부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소송을 낸 거죠?
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요. 이 연방당국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하는 것을 좀 어렵게 하는 법안을 연이어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반발해서 소송을 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13일 발언에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네요.
네, 브라운 주지사 이날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소리로 말해줘서 고맙다면서 국경 장벽보다는 교량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지지사는 전날인 12일에 또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캘리포니아주가 교량이나 도로 같은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 주력한다면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해병 항공기지에서도 연설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대통령이 이 연설에서 우주군 스페이스 트룹을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통령은 미군이 우주에서 할 일이 많다면서 육해공군에 이어 새로운 군 조직으로 우주군을 창설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난 당신을 감정적으로 사랑해요. 내 마음을 드릴게요. 라고 노래하는 로나 피지의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 들어보시죠.
Sentimental reasons. I hope you do believe me. I'll give you my heart. I love you, and you alone were meant for me. Give your loving heart to me and say we'll never part. I think of you every morning, dream of you every night, darling.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우입니다. 미국 50개 주 중에는 유난히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곳들이 몇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하와이 같은 곳인데요. 본토 내륙에도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매혹의 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뉴멕시코 주입니다. 네, 미국 곳곳에 다양한 문화와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 서남부에 있는 주 뉴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뉴멕시코는 미국 서남부에 있는 주입니다. 그런데 간혹 뉴멕시코 하면은 미국에 있는 어느 한 주가 아니라 중남미 국가 멕시코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도 뉴멕시코주는 유일하게 자동차 번호판에 USA라고 찍혀 있을 만큼 미국의 한 주라고 늘 상기시켜주는 곳이기도 한데요. 뉴멕시코주에서 35년째 살고 있다는 문상귀 한인회장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그렇죠. 예, 서쪽이 남쪽이고 저희가 이제 멕시코하고 국경이 되어 있고요. 국경이 되어 있는 지역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네 개 주가 사실은 멕시코와 접경 지역인데 그중에 하나 뉴멕시코도 멕시코와 국경이 접해 있는 주입니다. 미국에서 라이센스 플레이트에 USA라고 쓴 라이센스 플레이트는 뉴멕시코 한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라이센스 플레이트이 USA라고 써 있으면 그건 뉴멕시코 라이센스 플레이트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의 주가 다른 나라 이름을 갖고 있는 걸까요? 뉴멕시코주 주민 프랭크 맥거이어 씨는 원래 이곳이 멕시코 땅이었다고 설명하는데요.
Originally this was settled by the Native Americans, so the Pueblo Indians that were here.
원래 이곳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푸에블로 인디언들이었죠. 그러다 스페인 사람들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오랫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요. 1821년에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멕시코 땅이 됐다가 1840년대 미국과 멕시코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면서 미국 영토가 됐습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도시 뉴욕이 과거 청교도들이 영국의 요크 지방 이름을 따서 뉴욕, 그러니까 새로운 요크라고 지은 것처럼 뉴멕시코도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문성규 씨의 도움말입니다.
보통 그 미국에는 보면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쪽에 거기서 넘어왔을 때 York 뭐 아니면은 뭐 England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앞에 자 New 자만 갖다 붙여서 이게 미국의 영토로 잡게 된 그런 배경이 있거든요. 뉴멕시코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다 New 자를 갖다 붙여서 뉴멕시코 미국의 한 주가 된 것이죠.
그래서 뉴멕시코는 지금도 스페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즉 인디언들의 문화가 아주 많이 남아있는 곳이고요. 특히 주민의 한 30%는 스페인말을 쓸 정도로 스페인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뉴멕시코주가 미국 연방에 가입한 건 1912년, 47번째로 아주 늦은 편이죠. 면적은 50개 주 가운데서 다섯 번째로 여느 서부주들처럼 매우 넓은데요. 하지만 면적에 비해서 인구 수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큰 주입니다. 이 면적이 굉장히 큰 주고 인구가 뉴멕시코 전체에 한 200만 정도 살고요. 알버커키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한 120만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뉴멕시코 주는 반이 사막이고 반이 산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쪽은 이제 이 좀 사막 쪽에 가깝다고 보면 맞습니다. 예, 좀 발음하기가 좀 힘든데 제가 소개할 때는 늘 알밤도 주고 쿠키도 준다. 그래서 알바 쿠키다 그렇게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뉴멕시코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앨버커키에 집중돼 있을 만큼 앨버커키는 뉴멕시코에서는 가장 큰 도시인데요. 주도는 산타페지만 앨버커키가 사실상 이 주의 중심지 역할하고 있습니다. 뉴멕시코주 주도인 산타페는 벌써 이름부터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이 산타페에 얽힌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전해드리기로 할게요. 뉴멕시코는 주 이름답게 멕시코계 미국인, 달리 말해서 중남미계 히스패닉 미국인의 비율이 50개 주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뉴멕시코의 히스패닉계 인구는 약 48% 정도고요. 미국에서 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곳은 캘리포니아 주라고 하네요. 프랭크 맥과이어 씨 도움말 한번 들어보시죠.
We have the mixture of the Native Americans, the Spaniards, I mean, come to Mexicans.
뉴멕시코는 스페인의 오랜 식민지였던 역사적 배경 때문에 아메리카 원주민과 스페인 사람들, 멕시코인, 물론 백인들까지 다 섞여 있습니다. 뉴멕시코주에 원래 살던 아메리카 원주민의 후예들도 있고 스페인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있는데요. 히스패닉계가 가장 많고요. 백인은 약 38% 정도 됩니다. 그리고 흑인이 2.5%, 아시아인도 2% 정도 됩니다.
뉴멕시코에는 한인들은 별로 많지 않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문상규 한인회장 도움말입니다.
한인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한인들이 주 전체에 한 5천 정도 저희가 헤아리고 있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 한 2,700명 정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한국분들이 거의 안정적이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 개인 비즈니스 아니면은 일단 어떤 회사 이쪽에는 그 원자력 연구소가 잘 발달이 돼 있어서 원자력 연구소에 그 박사님들이 꽤 많이 계시고 또 일반 분들은 거의 이제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 외에는 어떤 직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나 다른 시보다 한국 분들이 그래서 적습니다 이쪽이.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멕시코주는 고원지대에 위치한 곳입니다. 가장 높은 산이 해발 4,000m 정도 되고요. 사람들이 사는 곳도 대부분 해발 1,500m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 해발이 5,500피트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한라산 높이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고산증에 좀 걸리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운동선수들한테는 이 호흡량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여기 와서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1996년에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대회 때 은메달을 딴 한국의 유명한 마라톤 선수인 이봉주 선수도 바로 이곳에 와서 훈련을 했다고 하네요.
옛날에 그 이봉주 마라톤 선수가 여기에서 훈련을 하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가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나가면 이 직사광선, 이 해하고 가까우니까 좀 선블락이나 이런 걸 안 바르면은 늘 피부 색깔이 좀 어둡게 되죠.
뉴멕시코주 날씨는 어떤지도 물어봤습니다.
여기 날씨는 한국 하고 사계절이 같다고 보면 맞습니다. 예예. 여름이 좀 덥고 조금 덥습니다. 겨울은 뭐 한국하고 같다고 보고요.
뉴멕시코주는 주 전체가 고원지대로 돼 있어서 위도상으로는 남쪽에 있어도 그렇게 덥지가 않다고 하네요. 거의 1년 내내 구름 없는 화창한 날씨가 펼쳐지고요. 또 습하지 않고 건조해서 특히 폐질환에 좋다고 하네요.
네, 일단 깨끗하고 여기는 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 리타이어 하신 분들은 여기에 사시기가 좋은 환경입니다. 여긴 인구 분포가 제가 사는 지역에는 이 노인층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과 가깝기 때문에 마치 손이 닿을 듯 펼쳐지는 이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뉴멕시코주 주민들은 자랑합니다. 네, 미국 곳곳의 다양한 문화와 풍문,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주에는 예술의 도시로 알려진 뉴멕시코주 주도 산타페 얘기 좀 더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장 보다가 또는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 마주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의도치 않게 마주치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To bump into. To bump into. To bump into. To bump into. Bump는 부딪히다 라는 뜻이고요. Into는 무언가 안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요. 무언가에 부딪히다 또는 누군가와 우연히 만나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I accidentally bumped into the desk and it left a bruise on my leg. 나 모르고 책상에 부딪혀서 다리에 멍들었어. That guy bumped into me at the metro station. 저 남자 지하철역 안에 나랑 부딪혔어. I bumped into my friend from college. 나 대학교 동기 지나가다가 만났어. Guess what? I bumped into my ex-boyfriend today.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옛 남자친구와 마주쳤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Not only did I bump into my ex-boyfriend today, I accidentally bumped into the desk and it left a bruise on my leg. 오늘은 to bump into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은 3월 25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뀌게 됩니다.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540, 12080kHz로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9490kHz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12,04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68년 3월 14일 오늘 일본 근대화의 시발점이 된 메이지 유신이 선포됩니다. 메이지는 일본의 122대 무스이토 천황의 연호를 의미하고 유신은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 봉건 사회에서 벗어나 중앙 집권적이고 자본주의 중심적인 사회로 나아가도록 노력합니다. 일본 정부가 메이지 유신을 선포하게 된 계기는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50년대 일본은 미국을 포함한 서양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문호를 개방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당시 일본을 통치하고 있던 막부 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못 이겨 결국 1854년 문호를 개방하고 이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물가가 치솟아오르고 수공업자들이 몰락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결국 막부 정부에 반대하던 세력이 일어나 막부 정부를 무너뜨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메이지 정부를 수립합니다.
With his departure, 265 years of rule by the Tokugawa family had come to an end. The modern era of Japan had begun.
메이지 정부는 이어 중앙 집권제 확립과 토지 조세 제도 개혁, 서양 문물 도입 등을 내세우며 일본의 개화를 꾀하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이후 청해 전쟁과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이어 조선을 무력으로 합병하게 됩니다. 1939년 3월 14일 오늘 미국 소설가 존 스타인백의 대표 소설인 분노의 포도가 출간됩니다. 분노의 포도는 1930년대 미국 중서부 지역을 휩쓴 가뭄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농민들이 풍요의 땅 캘리포니아로 향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배고픔과 노동 착취뿐인 현실을 반영한 소설이었습니다. 스타인백은 자신이 직접 이주민촌에서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한 뒤 그들에 대한 연민과 현실에 대한 분노를 소설에 담아냈습니다. 분노의 포도가 발간되자 농장주들은 이를 검은 악마적 창조물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스타인백은 당시 농민들이 겪은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과 기사를 라이프지에 게재해 반론을 펼칩니다. 스타인백은 이후 1940년 분노의 포도로 퓰리처상을 받게 되고 1962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과 11,570kHz로도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